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분멸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일 그날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그날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라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차이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물로서 전 세계를 심판을 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왜 받아들여야 되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세상을 창조해놓고 자기가 스스로 물을 뒤덮게 해서 거기에 있는 땅 위의 피조물을 스스로 제거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만들 때는 언제고 다시 제거시킬 때는 또 무슨 마음으로 제기를 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 푹 놓고 하나님을 믿을 만하 이렇게 하고 의지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노아 홍수와 또는 심판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단어가 항상 저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거기 12절에 나온 말씀인데 세례요한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이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단어가 제 마음 가슴에 늘 남아있는 게 뭐냐, 자기의 타장마당이래. 자기의 타장마당. 이 처음에 가면 추수할 때 되면 그 농가들이 원래 마당이 넓잖아요. 고추도 널 넣고 여러 가지 콩살이, 콩도 이렇게 누른 그 마당이 있다가, 앞마당에. 그, 새마루에서 그 마당을 쳐다보면서 그 마당이 누구 마당이냐 하면은, 옆집 아저씨 마당도 아니고, 저 뒷집 사람 마당이 아니고, 내 마당이다. 내 마당에서 콩을 뿌리치든, 그 고추를 넣어놓든, 그건 내 마음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내 마음이다. 이 말을 다른 말 하면, 나의 타장 마당이다. 내가 어떻게 착살을 내든 어떻게 타장을 하든 알곡을 모아가 죽지는 모아가지고 불이 소식을 여튼 말든 이건 나의 마당, 내 소환하에 있는 내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타장 마당이에요. 하나님의 타장 마당에서의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과연 깨끗하냐, 이걸 물으실 겁니다. 과연 내 마음에 들 정도로 순수하고 거룩하고 완벽하고 온전하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자기 타장을 마당을 보면서의 관점이고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타장 마당에 놓이는 하나의 콩이고 사치고 알곡일 수도 있고 죽지일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미달처럼 씨앗처럼 남겨져 있는 거죠. 이것을 방금 제가 이런 이야기 한 것을 그러면 홍수 심판할 때도 그런 취지로 홍수했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시편 29편을 통해서 네 라고 답변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냐 하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는데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죽이십니까? 라고 인간들이 반발해서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시편을 뭐라고 하나, 내가 왕이잖아. 왕으로 좌정한다는 거죠. 왕으로 좌정한다 이 말입니다. 홍수 때 하나님께서 왕의 행세를 벌렸다는 거죠. 왕다운 채비를 그 위시위시를 채비를 갖췄다는 거죠. 왕의 입지에 맞는 그런 행동을 옮겼다는 겁니다. 언제? 홍수 때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장마당을 이야기했고 방금 이제 하나님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 어떤 처지인가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 우리는 사장마당에서 하나님의 왕됨을 놀아나는 그러한 연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요. 그럼 노아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가 왕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왕은 따로 존재한다. 아니야, 왕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왕이 없어. 인간밖에 없어. 자연물과 인간, 그게 전부야. 이 우주의 전부야. 인간 우주의 중심이야 라는 말을 절대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런 생각은 마음에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철학책을 즐겨보고 공부를 하면서 느끼지 뭐냐면 도대체 왕이 없어요. 모든 그저 과학이나 철학책이 뭐 왕이 없어요. 민주시대지 사회가 돼서 그런지 모르고 누가 더 잘났냐만 있을 뿐이지 누가 더 배부르게 잘 사느냐 이것만 있을 뿐이지 누가 왕이냐 하는 게 없어요. 왕은 배신이라는 게 말이 안 드러나지 않아요. 일단 왕 죽여놓고 또는 왕 없애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적인 요소는 다 없애라. 로고스 중심주의는 다 부사하는 그런 같은 말인데요. 왕되는 건 없다. 왕은 없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과 부합된다. 이것도 시발점을 하고 모든 책을 저술을 쭉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이거 성경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서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이 속성, 왕됨을 원치하는 이 속성을 구체화시킨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왕이라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쓸데없는, 쓸모없는 짓을 한 분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는데 무슨 취지에서 왕다움을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심판을 행사했다. 그래서 물의 심판을 보고도 우리 말고 왕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또 다시 긋장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홍수 심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남은 문제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 왕 되시는 노아한테 무슨 일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왕다움을 인정하는 노아한테는 어떤 사명을 맡겼습니까? 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사명을 주었습니까? 를 알기 위해서 그 점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주와 이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사람이 평생 살면서 제일 괴로울 때가 뭐냐면 이사할 때, 떠날 때입니다. 정들었던 곳을 떠날 때입니다. 지금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친하게 지내고 서로 정답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의 딸명이 오늘 교회 왔지요. 수비 왔는데 걔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촌에 있으니까 하던에서 피아노를 전적으로 한 달간 직접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합숙 훈련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 엄마 아빠하고 있다가 이제 헤어지니까 이제 지지지지 우는 거예요. 예. 그때 엄마 아빠 헤어지니까 슬퍼서 막 이상 가족끼리 헤어지는 것처럼 막 울더라 이 말. 그걸 보면서 인간이 왜 저게 울까? 울까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죠. 울어야 되죠. 왜 울까입니까? 당연히 울어야 되죠. 그런데 왜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가? 뭔가 이탈하고 분리시키고 이동하게 있는 장소에서 이동하게 만드는 그것이 왕다움의 구원의 역사예요. 나중에 나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을 이탈하고 이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친구과 친척을 다 떠났어요. 여러분들은 기존 교회에서 떠났죠. 기존 교회에서 떠났죠. 그래, 기존 교회에서 나가 일찍 교회에 오는 그거는 나는 뭐, 만족치 못해요. 왜냐하면 왕 없던, 하나님의 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정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는 그 세력 속으로 뭐하지 하고 들어와야지. 그렇게 이주를 해야지요. 교회 온기다고 그걸 뭐 장하나 이거 전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 예인 따라서 자기 형제 따라서 남편 아내 따라서 옮길 수도 있는 문제예요. 친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친한 사람 때문에 교회 옮겼다고 해서 정말 왕 없던 것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나는 당신은 왕이로서이다. 예수님은 나는 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는 편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주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책에 보면 이런 말을 써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지옥 간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천당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주로서, 나의 임금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당 간다 하는 말이 있어요. 로저스 하는 말이에요. 로저스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그 깊은 해안을 내가 감탄을 했는데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너 집을 구원 얻으리라 말을 버스 등소에서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그 주라는 단어에 주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주는 나라가 잘라버리고 예수는 봐야 되잖아요. 예수는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어떤 책이 있느냐 하면 무신론자가 본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가 본 책 중에서 어떤 책들이냐면 예수는 결혼했다는 책, 석가모니아와 예수의 비교 그런 책을 열몇 권을 봤어요. 중에서 다른 종교에서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면 운동권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면 민중신학자도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면 그러려면 신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책을 반드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기를 하고서 그 책을 안 보겠지만 예수님은 결혼했을까? 예수님은 인도에 왜 갔는가? 또 간 증거가 있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 성경 말고 성경과 더불어 터는 많은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들이 초점 하나밖에 없어요. 최첨단의 인간 위에 왕은 없애라. 정확하게 없어요. 왕이 있으면 니한테 압박감만 줄 뿐이니까 왕을 없애버려라. 왕 없으면 니는 해방이고 니가 신이 된다. 처음부터 주제가 그쪽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보게 되면 노아는 수비 왔네. 노아를 보면 하나의 왕 대심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는 두 종류의 새를 보냅니다. 이것은 자신의 운명이에요. 방주에서 이제는 떨쳐 방주라도 하나님께서 떨쳐라도 나와야 된다는 앞으로 방주에서 가진 사명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해석을 이제는 방주 밖에서도 펼쳐야 된다는 이 사명을 앞두고 노아는 두 종류의 새를 보냅니다. 하나는 먼저 까마귀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해번승이나 비둘기를 보내죠. 오늘 본문에 그게 이야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 기존의 것을 떨어져 나가는 헤어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 전산자 강의하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교회에서 나락하지도 않는데 내 전도사 설교와 교인들한테 안 부어주니까 더러워서 내가 얘기 못 했겠다 하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는 떨쳐 나온 줄 모르지만 자기 자존심에서는 철들어 떨어 나온 적이 없어요. 망가져봐라. 나를 완전히 똥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니는 이단 아이가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니가 왜 스스로 박차느냐 이 말이야. 사람이 떨어져 나올 때 꼭 이상히 어떤 치료라는 것을 변명 삼아 꼭 자존심만 챙겨 떨어져 나와요. 이 아이는 교회 없나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왕이냐 하면 자기한테 그런 일을 주신 하나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변명하고 빌미되고 역시 지가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결정을 내가 하고 선택을 내가 한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저 이 창세기 설명하면서 제가 노아의 일기장이라는 말을 학사교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노아의 일기장 속에서는 내가 뭘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는 대로, 조절이라는 말을 했어요, 방금.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조절해 주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왕 대신, 다시 말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여시는군요. 그럼 이런 일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시종이고 철저한 하인의 모습 아닙니까? 물이 착착 가해지니까 거기 따라서 착착착착 새를 보내잖아요. 아, 막 가까이서 못하겠다. 하나님 뭐합니까? 나 육체가 그립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물이 강한 걸 자세히 관찰해서 거기에 따라서 새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손 까마귀는 영 이거는 그 노아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보낸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새로 교체를 시켜버렸습니다. 비둘기의 모습은 이건 장차 노아의 자신의 운명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비둘기에서 그럼 뭘 원했던가, 뭘 원하는가. 비둘기가 첫 번째 보냈으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서러워. 두 번째 보냈으니까 감나무 잎을 따가지고 온 거죠. 세 번째 보내니까 이젠 돌아오지 않고 먼저 앞서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이 물의 세계라는 이 저주의 세계, 이 심판의 세계에서 과연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한 그 노아의 식구가, 노아 방자인 모든 사람들, 이 물이라는 이런 저주의 환경에서부터 빠져 빼내기 위한 먼저 선주주자로서 비둘기가 앞서가듯이, 노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물 속에서 육지가 열리듯이, 어둠 저주 속에서 구원이 열리는 식으로, 그런 식의 인생을 남들에게 증거하고, 구원을 증거해야 될 것이 노아의 일상 앞으로 남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계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주하셨다. 그게 다냐? 아니다. 그 뭐냐? 이 물의 저주와 물의 심판 속에도 살 길이 있음을 또다시 하나님의 왕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데도 역시 왕이고 심판하는 데도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데도 역시 왕은 왕이라는 이 점을 바로 후세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노아는 앞으로 자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를 어디서 하는가? 노아 방주 안에서 물과 더불어 있는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차분하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전부를 전하는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여기에 까마귀를 놓았는데 이 처음에 까마귀를 놓았을 때 이 까마귀가 아무것도 어떤 정보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정보를 내줘요. 여기 17절 보면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오고 갔더라. 그 위에는 그 오고 갔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 당사자 한 노아 앞으로 노아의 사명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치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비둘기를 놓아서 비둘기로 하여금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차근차근 진행시키는 겁니다. 이런 그저 이 비둘기를 보내서 이 육지 물이 마른가를 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와 그 과정을 관찰한 이 모습은 나중에 보면 그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신이하냐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의 위치를 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둘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노아 방주에서 뭐냐면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저주에서도 빠져나올 분명히 있더라. 구원의 희망은 보이더라. 그 구원의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그 평화의 비둘기, 좋은 소식의 비둘기, 그 같은 입장에 놓인 것이 오늘날 노아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미 심판을 알았다. 그 심판을 조금씩 열어서 구원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왕 대신의 활동을 우리가 그걸 증거해야 되죠.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물로서 심판했느냐?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물로서 심판하냐? 그 창세기 그럼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9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처음에 천지 창조 때 셋째 날 이야기입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으고 물이 드러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육지가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은 그냥 땅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물로 덮이게 해놓고 물이 그 부분만은 거기 물로 감으로 말미암아 속에 들어있던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나타난 식으로 하나님께서 작용하는 거예요.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 이 볼테르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러네. 하나님은 구원한 전문가 아이가 나 구원해서 오바란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사람 갖다 뭐하노? 나 같은 인간은 구원하지. 이런 식의 성악신 절대 용납 안 돼요. 물로 덮여야 되고, 예, 마땅히 추워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원통에 의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입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자, 야, 나 있다. 거짓증이 있다. 하나님 와서 나 거짓하란 말이야. 당신 하지 아니야. 당신 사람이 십자지까지 나 사랑했다니. 그럼 나 거짓가보란 말이야. 너 모든 게 하고 내 구원 받아줄게. 이런 금방 뜨는 사업학생 아닌다. 노아는 그걸 알았어요. 노아는, 그게 엉터리가 노아는 물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새 땅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드러미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드러미 같은 사명을 왜 감당 못하느냐 하면 아까 볼테르 같은 그런 사업학생 때문에 하나님 뭐하러 복 나라 소란 말이야. 내한테 복 필요한 말이야. 안 주면 나 당신 나빠. 이런 사업방식은 이거는 비둘기 같은 사는자의 구원에서 심판에서 빠져나온 그러한 사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노아처럼 방주에서 고생하고 물속에서 1년 7일 동안 1년 7일이죠. 1년 7일 동안 고생한 그러한 심판이라는 무서움 속에서 비둘기가 보내준 그 기쁜 소식을 온몸에 환희로 만끽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겁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왕대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물의 심판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대심이 우리에게 사명까지 부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사오니 내 자존심 위주로 복음 전하고 내 자존심 위주로 교회 다니지 말고 구원의 심판에서 벗어난 이 기쁨으로 고마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